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3일 일요일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이과에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어떻게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이끌었는지를 보았다. 침례 요한이 증언을 마쳤기에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더 등장한다. 요한복음 3장 25에서 36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하는가? 침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침례의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추정되는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언급하며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한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스승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다. 요한도 이런 질투에 빠지기 쉬웠겠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오히려 그분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결혼식의 신랑으로 비유한다. 이 비유에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은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3장 31에서 36절은 예수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메시아의 우월하심을 보여준다.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에 다시 한번 증인이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죽음을 받을 것이다. 교훈입니다.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 증인의 모본이다. 묵상.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은 영혼의 겸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의 겸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에 대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비를 갖추기 위해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주에게서 선지자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한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로 향한다고 불평할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교회 증언 5권 224. 증인이 아닌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잘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님을 세상에 바르게 증언하는 참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세 가지 태도와 그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인의 세 가지 태도와 그 결과들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인의 두 가지 태도와 그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살펴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구별하여 산 아비나답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만 분위기에 따라 산 이 다윗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유가 자기 야망의 도구이기 때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유가 자기 야망의 도구이기 때문인 사람이 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로 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이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군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법궤를 옮기기 위해 다윗은 3,0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주악을 하는 가운데 법궤를 옮기는 방법대로인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3만 명의 동원된 사람들을 길가 양편에 쭉 세워서 사람들 사이로 법궤가 통과하도록 계획하였을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올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후 아비나답이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다윗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아닌 소가 모는 수레에 법궤를 얹고 아비나답의 손자들인 우사와 아효에 의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우사와 아효를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벤은 손자를 뜻하기도 하므로 우사와 아효는 엘리아살의 아들 즉 아비나답의 손자라고 함이 더욱 타당합니다. 아유와 우사가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끌고 나오므로 행진이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열렬한 환영의 광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행렬이 나군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트로 도약한다는 뜻이 아닌 흔들다, 휘청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소가 휘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레 뒤를 따랐던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소가 휘청거려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붙잡았다면 오히려 잘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언약궤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레인 위에는 손을 댈 수 없는데 우사가 레인이 아닌데도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사가 레인이 아니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는 조부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를 거쳐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오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방치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먼지라도 닦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레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사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단서가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이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인 레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메고서 옮겨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선발한 후 법궤를 메어오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법궤가 세수레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웃사와 아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세수레에 싣고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법궤는 특별히 제작된 세수레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웃사와 아유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 3천명을 이끌고 갔던 다윗왕조차도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권위 앞에 모두가 굴복당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의 아유와 우사의 위치는 법궤 앞과 뒤였습니다. 3만 명이나 늘어선 길에 악기들이 동원되고 연주되는 그 길에 법궤가 소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법궤였고 또한 법궤 앞뒤에 위치했던 아효와 우사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둠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들을 때 그들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원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리에 서 있는 웃사와 아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선지자 발람을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들을 통해 그들의 위험을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호소에 바르게 응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궤 뒤에 위치해 있던 웃사의 반응은 법궤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소수레에 실린 법궤는 휘청거린다 해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사는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는 그냥 법궤를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보란 듯이 손을 들어 붙잡았습니다. 본문에서 붙잡다란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하즈는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진열대의 많은 상품을 보면서 무엇을 고를까 이것저것 붙잡고 살필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임을 확신하고 이것은 내 거야 하고 그 물건을 붙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사는 자기 것처럼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자기 법궤를 자신이 붙잡지 않으면 법궤에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 속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우사에게 법궤는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야망의 도구로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붙잡은 우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대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만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반대가 됩니다. 고린서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는 성내지 아니하는 품성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이해해야만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거나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함으로 생명 속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을 떠나 사망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고 싶은 마음과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으로 거스려 말하는 것,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사망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벌을 주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선택을 돌이키기를 원하여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의 선택을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만 하는 백성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못 박혀진 그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야망의 도구로서 과시하고 있는 우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과 떨어진 우사를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연결하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 마음에는 가득하십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파괴적이거나 성내는 진노가 아니라 주지 못한 사랑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답답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긍휼이 불붙는 것 같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진노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안타까움의 답답한 상태를 하나님은 진노라고 표현했고 그 하나님적 진노가 발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상관없이 우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여전히 고수함으로 생명을 거절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시는 표현법으로 진노라고 표현하셨고 또한 치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의 결국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인을 벌주기하여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적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결국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지는 품성적 표현은 같은 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한 선택의 결과를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을 주므로 죽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뇌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뇌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뇌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악이, 즉 하나님에 대한 다른 태도가 스스로를 징계하고 그리고 사람의 폐역이 그 스스로를 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모습이고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택으로 생명을 떠나 사람의 원래 상태인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강제적으로 돌리시지 못하시는 안타까움의 품성대로의 표현일 뿐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지 못해 안타까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속에 불붙듯한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편 11절은 그렇게 이해하면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성내지 아니하시는 분이 매일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만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며 살 때 혹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도 있지만 결국은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야망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야망은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얻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모든 야망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본 다윗은 충격과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충돌로 번역된 페레츠는 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표현법임을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했다는 말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사용한 우사, 그 어리석음을 방치 방관함으로 결국 생명을 떠나게 한 다윗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로 음역된 원어는 방금 언급한 친다는 의미의 페레츠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 우사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이지만 여기엔 좀 더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사로 음역된 히브리어 보통 명사 우자는 본래 힘, 능력, 위엄이란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 위엄을, 즉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욱 신봉하는 사람을 그가 선택한 대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 자신의 우상인 우사, 즉 자기 야망의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베레스, 즉 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을 벗어난 야망이 될 때 그 야망에 의해 결국 우리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야망이 조절되고 수정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 야망을 위한 도구로서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개인들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엄청난 다른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여호와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님을 중심에 두지만 분위기에 따라 살 때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님을 중심에 두는 이유가 자기 야망의 도구이기 때문인 인생이 될 때 생명과 멀어지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음식물에 대한 권면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입에 오리내리는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식을 끊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육식이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엘렌 와이스의 인용문을 찾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인용문이 있는지요? 이런 주장이 맞는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가 찾고 있는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건강에 관한 권면, The Counsels on Health라는 연예실에 나오는 다음의 진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건강개혁이란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육식의 위험에 대해 일깨물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육식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및 영적인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단지 반밖에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와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육식의 영향에 대해 이러한 경고를 세게 했지만 그녀는 또한 채식주의 식사가 건강에 최선의 것은 아니며 심지어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가능한 것도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곳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잘 요약된 것 중 하나가 교회 증언 제9권 153쪽에서 16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1909년 대총회에서 전달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녀의 봉사 말기에 전달된 것이죠. 다음은 지금 논의 중인 문제와 관련된 두 개의 주요 문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육식에 대한 욕망에 탐닉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호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육식은 육체의 건강에 해로움으로 육식을 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채식으로 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기호를 따르는 길을 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께서 현대진리의 다른 측면들에 관하여 주신 교훈에 대해 차츰 부주의해져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156쪽, 157쪽입니다. 이 문단은 명백하게 육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채식 그리고 적절한 건강식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고 육식을 피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라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사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정확한 선을 긋지는 않지만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가 풍부한 지방에서는 육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식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나는 육식이 사람의 성기를 동물과 같이 만들고 남녀들이 그 각 사람에 대하여 느끼게 할 사랑과 동정을 그들에게서 빼앗아버리고 사람의 고상한 능력을 천한 정욕이 지배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육식이 지금까지는 건강에 좋았다 해도 오늘날에는 안전하지 않다. 암과 종양과 폐병은 주로 육식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교인이 되는 식음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느라고 공헌하면서 육류를 사오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육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과 안정된 기질을 얻는 데 요긴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만일 위장이 적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함께 공명한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면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나타난다. 159쪽, 160쪽입니다. 요약하면 화인 여사는 육식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경고했지만 세상 도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육식을 다 끊어야 한다 또는 육식을 끊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육식이 건강에 해롭고 또 영적, 육체적, 정신적인 것에 좋지 못하다는 경고를 강하게 할 뿐입니다. 육식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육체와 특히 도덕적 감각에 미치는 고기의 영향 때문이지 그 자체, 육식을 하는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나 11조 등의 문제와는 달리 이 육식 섭취 문제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로서 구원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채식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거나 육식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교리적 접근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경우에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고기가 필요하다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음식을 선택하라는 것이 그녀의 우선적인 원칙입니다. 음식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건강한 채식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음 질문도 연관된 질문입니다. 채식주의자만 승천하는가라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식주의자만 살아서 승천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예언의 신에서 뭔가를 읽었는데 아마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쓸 겁니다. 육식을 하는 자들은 승천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인 여사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화인 여사의 글에는 육식을 하는 자가 승천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마 오해하여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헌면 380페이지와 381페이지에 있는 다음의 진술에서 그런 말들을 지어내거나 끌어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국 육식이 제거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착실하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조화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그 단순한 진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이 제거될 것이다 라는 진술을 처방 혹은 명령으로 보고 끊게 될 것이다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끊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 말, 세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살아서 승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문단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빛에 어떻게 일치될지, 일치되게 살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될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대가 승천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승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채식이 승천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은 아니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위의 진술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믿기로 화인 여사는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것이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삶을 꼴짓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극단주의적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엘런 화이트인이 마지막 시대의 음식물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역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승천할 사람과 연관시키고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극단주의적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진짜 채식주의자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든 채식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단히 프랙티컬한 질문입니다. 한 인용구절을 찾고 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해진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을 먹어라. 그러나 최선의 것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차선의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영적 교만이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진술을 화인 여사의 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인 여사의 건강에 관한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은 허버트 더글라스라는 훌륭한 학자가 저술한 주의 사자 316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태도인지요? 1894년에 엘렌 화이트 호주에서 절제 운동을 하고 있는 한 비재림 신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요. 그가 철저한 절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재림교회의 입장을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정음료, 포도주, 맥주, 발효시킨 사이다뿐 아니라 담배나 기타,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절제자라는 것을 당신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채식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이들이 육식을 삼갑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약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식에 대한 가장 강한 화인 여사의 진술 가운데 다수는 1894년 그녀가 철저한 절제에 관한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매우 후기죠. 매우 말기죠. 여기서 엘렌 화이트에게 채식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철두철미한 비건 채식주의자, 곧 철저한 절제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식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했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한 달에 한 세 번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육식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식을 매우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먹는 사람을 철두철미한 육식주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과 적용 방침의 차이를 보이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원칙은 채식이지만은 채식이 어떠냐? 극단적 채식이 아니라 적절한 어떤 육식이 가미되거나 또 그럴 때 허용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채식은 원칙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고 적용 방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처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참인 분명한 진술을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아주 균형지고 건전한 채식입니다. 그러나 적용 방침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침은 항상 처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지 또 각자의 최선을 다한 결정을 했는지 그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늘 음식물 문제와 관련해서 극단적 견해를 표명하고 가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고 비성경적 태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